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니까 사탄은 유대교 지도자들 통한 박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당시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통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요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로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옥에서 놓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갔을 때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드로의 도착 소식을 전하는 여자아이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해 놓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을 보게 되고 곧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사건을 볼 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같은 제자인데 야고보가 참수를 당할 때는 그냥 두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하여 주시다니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야고보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을까? 분명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야고보는 위기에서 구해주시지 않고 베드로는 구해주신 것이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착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너무 일찍 돌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도 사는데 저렇게 선하고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분은 먼저 데려가시나 하는 질문이 생기곤 하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야고보처럼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에게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당신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특별한 목적으로 순교와 같은 죽음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야고보는 순교케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섭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고보의 순교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저 원수의 무리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적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순교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잔을 마신 겁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었죠.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는 더 나아가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로서 복음의 좋은 토양을 조성할 막중한 책임을 사명을 맡았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적, 선교적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살아서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해서 성장해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당시 아직 단단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커다란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구원하셔서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었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의 순교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을 위해서 잠시 보류된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구원하셨지만 훗날에는 그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하셨어요. 그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이번처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였나요? 아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련과 억울함 속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 4장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주를 위하여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는 실로 일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서 7년간의 고문 끝에 순교했습니다. 목사는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1,000근 무게의 쇳덩어리가 달려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움직이려면 뼈만 남은 어깨가 으스러져가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을 감사해하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는 새꼬챙이를 그의 생식기에 쑤셔넣는 그런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케 됨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교함으로 한 알에 밀알되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맥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간 이래로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그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어요. 자신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신들의 지금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전하는 자를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해요. 그때 로데가 참말이라고 왜 믿지 못하냐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번에는 나지 못해서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는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고 그 사람 곁에서 늘 그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데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아 그러면 네가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본 거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계 성도들의 이런 태도와 말은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를 못했던 거였죠.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나요? 영국의 소설가 웰즈가 H.G. 웰즈의 작품 가운데 돼지고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에 보면 돼지고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렇게 기도해. 그러던 순간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돼지고는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죽었어요. 그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이 작품은 형식주의적인 종교인들을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대주교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내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알지 못해요. 그 기도 응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마크 홉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의 두 두레박과 같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당신의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노, 안 돼 라고 응답할 때도 있죠. 3살짜리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칼 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절대로 주지 않죠. 부모의 대답은 당연히 노, 안 됩니다. 그 대답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죠. 또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응답을 유보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면 언제라도 즉시 응답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세요. 아니 3살짜리가 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스 그러고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노, 안 돼. 이게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를 멸망길 인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노라고 응답하시죠. 노가 응답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기도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하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나눈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들은 베드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한데 성경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요. 추측한데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순교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미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기도하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살해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유월절이 지나면 100% 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그들에게 왔을 때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도 예루살렘계 성도들도 거의 100% 베드로도 순교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던 거였죠.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위해서 그가 핍박받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성령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천사의 도움으로 풀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아니 감히 저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었어요. 다들 생각은 이제 베드로도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처음에 감옥에서 나올 때 이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건지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는가 했다. 구절 보면 베드로가 말해 이게 환상인가? 베드로도 못 믿었어요. 왜?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삼엄한 경비 가운데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전혀 그건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갑자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 밖으로 나왔으니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동행하던 천사가 사라지고 감옥이 아닌 이제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 12절 11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이 들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대 백성의 기대는 뭐예요? 베드로도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봐야 돼. 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가장 좋은 것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외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진실로 바라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우리가 놀라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주실 줄 기원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영업부의 김제니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제니 전도사님이 미국 교포입니다. 2021년 제니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던 제니 전도사님은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죠. 어느 날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설거지하다가도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폭풍처럼 몰려오는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린 아들이 걱정할까봐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결국 금요 성령 기도회가 유일하게 그녀가 마음껏 통곡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아빠를 데려가셨나요? 대답 없는 기도를 반복하며 통곡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 거기 계신가요? 근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제니 전도사님을 위로하셨어요. 어느 날 예배당 바닥에서 지쳐 흐느끼고 있을 때 3살 된 아들이 전도사님의 등에 살며시 몸을 기대더니 작은 손으로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전도사님의 온몸을 감싸는데 마치 주님께서 직접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대요. 네 아빠는 나와 함께 있단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전도사님의 마음에 따뜻하게 퍼지는 소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때 전도사님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숭실대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대학원에 합격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학기를 마칠 무렵 갑자기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이끄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뭔가 잘못됐어. 낙심하며 전도사님은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후원자가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신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음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로 왔던 주안교회에서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1년만 일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10년이 넘도록 한국에 머물게 하시고 올해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다시 입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화부 전도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청년부에서도 활동하셨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다시 제니 전도사님이 섬기는 부서의 학부모가 되고 그들의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돌보는 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복음의 통로로 그동안 빚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제니 전도사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단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을 위로받는 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온전히 빚기 시작하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의 길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영화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옥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우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돼요. 닫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문은 다 닫아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도둠같이 우리를 집어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과 사도 베드로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